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귀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로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합당하게 교사의 직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인 만큼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서 물어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의 손길을, 도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아침부터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작과 끝을 전능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12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이 비루하다라는 말은 더럽고 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을 비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지 않고 부인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게 하고 또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그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사력들이 우리는 악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방해되는 그 악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횡행하고 우리가 이 세대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속에 둘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가 우리가 오늘 참배 공과 주제인 대중문화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상고해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 교훈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대중문화 해놓고 제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 전투를 왜 제가 기입을 해놨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여정을 우리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들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도 그대로 답습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 자세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한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월절 피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나올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고 있고 그 피를 경험한 사람은 홍해를 통과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침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구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애굽의 그림자, 세상의 그림자는 애굽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어서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씀에 청종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려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만들고,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들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들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는 무슨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과의 끝없는 전투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처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광야의 40년 기간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 육신의 모습이 점점점 없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본능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본능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이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갔죠? 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는, 기업을 차지하는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선봉주자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곱 족속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 일곱 족속과의 싸움이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내 육신과의 싸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그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건지 이 싸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되는 싸움 가운데 하나가 아까 말했던 비루함이 가득 차 있고 악인이 횡행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계속되는 싸움 가운데 전투 중에 하나가 이 대중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배후의 세력에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나눠주신 인물. 대중문화란 소수계층이 아닌 방대한 다수인 대중을 대상으로 생산, 소비되는 문화를 의미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는 대부분의 문화가 대중문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특권층이나 기득권들이 어떤 이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사회에는 대부분의 문화가 이 대중문화로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나와 있죠. 대중문화가 발달된 배경을 뭐냐면 첫째는 사회적 배경이 평준화가 되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죠. 반대로 문해율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무언가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분도 모든 그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배경이 다 되어져 있다는 거고 신분도 평준화가 되었다. 옛날에는 신분의 그 계층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 누릴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그 신분이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제재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인도만 해도 그 신분의 계층 때문에 어떤 그 계급에 따라서 누리는 혜택들이 다르는데 많은 나라들 또 많은 요즘 이 현대는 그런 신분의 계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식이 평준화가 되므로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에 합당하게 부합하는 그런 문화가 더욱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문화가 더욱더 발달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왜 대중문화가 발달됐냐면 이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력과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력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여력이나 여유를 문화생활로 방향을 바꾸고 경제적인 여력을 문화생활로 지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생활이 경제적인 풍요 속으로 이제 이동이 되어져 간다는 거고 방향이 그쪽으로 맞춰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TV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 대중 매스 미디어의 발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만 해도 영화관에 가야만 영화를 볼 수 있었고 또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는 대도시나 또 유명한 그 곳에 찾아가야만이 콘서트나 이런 공연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군소 도시에도 다 콘서트장, 문화생활 공간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가 있는 지역 안에서도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콘서트장이나 어떤 그 장소에 가지 않아도 어떤 이 스마트폰이나 또 집에서 TV나 이런 것들로 충분하게 그런 공연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대중문화가 계속 발달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사람들에게는 무슨 욕구냐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욕구가 달라지는데 반대로 질이 낮아질수록 생리적인 욕구죠. 이건 뭐냐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말하는 겁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인데 이제 좀 더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제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욕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미개한 후진국이나 이런 미개한 그 족속들 민족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죠?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일단은 그 의식주가 굉장히 발달되지 못했죠. 그리고 자기 종족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삶의 질에 따라서 욕구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이제는 사회적 욕구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에 동참하고 싶고 사회의 한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면 이제는 존재의 욕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사는 건지 또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가치를 찾게 되는 그런 존재의 욕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욕구의 마지막 단계인 이 삶의 질이 가장 높았을 때 생각하는 것이 이 자아실현입니다.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실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 여력도 있어야 되고 여유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없고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먹고 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생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욕구도 생각하게 되고 존재의 욕구도 생각하게 되고 자아실현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충족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대중문화의 발달이고 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터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대중문화 쪽으로 더욱더 방향을 돌립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콘텐츠가 많죠. 너무 많죠. 어떻게 보면 그 단어마다 문화라는 것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를 다룬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 대중문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은 소비들이 있잖아요. 현대사회에는 더욱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중문화로 눈을 돌리고 그곳에서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생산을 막 하게 됩니다. 생산을 하는데 더욱더 흥미있게, 더욱더 자극적이게, 더욱더 선정적이게 이렇게 그 대중문화가 발달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번 보면 대중들의 문화생활,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여가시간에 하는 취미활동 같은 다양한 모습들을 이 대중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의 대중문화는 대부분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우리가 그 써놓은 것처럼 TV, 영화, 라디오, 컴퓨터, 신문, 잡지, 만화, 대중가요 등등 이렇게 많은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중문화를 전달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한 오락을 제공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요즘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우리들 또는 학생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대중문화에 접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사나요? 또 심심한 시간,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요? 또 스트레스 해소는 누가 시켜주죠? 제가 말씀드렸죠? 심심한 시간, 지루한 시간, 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삶에.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학생도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질문으로 만들어보면, 재미있고 심심하고 지루할 때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 답답하고 외로울 때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꼭 필요한 대중문화, 도대체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왜 나쁘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현상만 보면, 우리가 그 대중문화만 보면 얼마든지 이 시대에 지금 발달되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대중문화에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피할 수는 없는 건데 왜 우리들은 그것을 절제하고 때로는 이렇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꾀는 자, 마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 뒤에는 온 천하를 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중문화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중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대중문화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중문화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숨어져 있다. 사단은 대중문화를 이용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하며 죄악에 빠져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나요? 현재 대중문화 실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 하면 시온 의정서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시온 의정서와 그 대중문화의 그 실태가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대중문화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 의정서란 제가 서두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의정서란 100여 년 전 스위스 바젤에서 있었던 1차 시오니스트 모임의 회의록이다. 유대인들을 설명할 때 꼭 따라다니는 것이 시온 의정서다. 그 주된 내용은 유대인이 주도하여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지구상 모든 대중을 유태인의 노예로 삼는다는 것이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서남쪽에 있는 지명으로 예루살렘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었고 17세기부터 세계 각지에 살던 유대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나라를 세우자는 시온운동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AD 70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온갖 핍박과 학살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유대인에게 덮어 씌워 학살하고 십자군 때도 학살했으며 2차 대전 당시는 나치는 60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뛰어난 머리와 성술로 유럽의 금융과 산업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동안 당했던 서름의 복수의 칼날을 세워가며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세계를 정복해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의 노예로 만들자고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온 의정서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실천 방법을 아주 상세히 조목조목 기록한 내용이 시온 의정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환난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는 것, 온 세상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겠다라는 그 계략, 작전, 전략이죠. 이것이 바로 시온 의정서라는 건데 그 계획 아래 이 대중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략처럼 대중문화가 흘러가고 있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뒤에 보면 이제 더 우리가 알겠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상들을 심어주는 게 대중문화의 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할을 한번 잠깐 보죠.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핍박과 탄압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핍박과 탄압으로 했더니 더욱더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전략을 바꾸죠. 풍요 가운데, 여유 가운데, 그리고 많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을 수 없도록 다른 것들을 많이 집어넣게 하고 풍요와 여유를 두어서 더욱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전략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지금 뒤에는 사단이 마귀의 영향력이 계속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온 의정서를 통해서도 또 이 현 세상을 보면 비슷하게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그 중3 학생의 고백을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이 학생은 게임 때문에 마음이 많이 뺏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3년 전에 구원받은 중3학년 형제입니다. 저희 가정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요일 교회 교제에 참석합니다. 이런 저에게 신앙상의 문제가 많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오락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컴퓨터를 사주신 것은 1년쯤 됩니다. 그 후로는 집에 와서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주로 컴퓨터를 다루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는 도중에 점점 저는 컴퓨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방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그림도 보게 되고 야한 그림도 보게 되고 보면 볼수록 허무감에 빠지고 허탈감에 허덕이고 멍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해야겠다 마음먹고 결심하지만 잠시뿐이고 밤만 되면 눈앞에 또 컴퓨터가 아른아른거리고 그래서 결국 이기지 못하고 이번 한 번만 하자 하게 되고 그것은 그때뿐이다 라고 이 친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만드는 그런 대중문화 중에 하나인 게임에 빠져서 이 친구는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제발 이 오락에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나라 사람들 TV를 시청하는 실태를 이렇게 봐봤더니 우리나라 사람 가구당 TV 보는 시간이 하루 평균 8시간 34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거는 이제 보는 시간뿐만 아니라 TV가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누가 가장 많이 보나 했더니 60대가 5시간 37분. 예. 그리고 40대는 2시간 34분. 주말에는 4시간 12분으로 이제 두 배가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보통 4시간 3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 여가 시간. 자기만의 시간이죠. 그 여가 시간의 76.7%를 TV를 본대요. TV를. 그리고 토요일에는 그 여가 시간의 83.7%를 TV를 보고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도 안 보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냐? 26.3%는 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TV를 보거나 자거나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여가 시간을 그냥 흘러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시간을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고 허비하는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문화는 마음을 정할 수가 없게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중문화의 영향은 어떤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냐면 세상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동성결혼, 진화론, 종교, 다원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영화를 한번 볼게요. 영화. 요즘 최근에 나온 영화는 아바타죠.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외계의 인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은 안 하겠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옛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시대 정도는 80년대생이나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ET. ET 알죠? ET가 손가락을 마주 대면 손가락을 통해서 많은 병도 고치고 많은 이 그 어떤 신기한 일들을 하잖아요. ET가.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하나님같이 다른 존재가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을 암암리의 마음속에 심겨주고, 또 이 세상 지구 말고도 다른 세상, 이 외계에 이 외계인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은연중에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영화 노아 2014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이 노아라는 영화를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했는데, 막상 그 영화를 보면 성경하고 반하는 영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유익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시거든요. 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 노아의 홍수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결국에는 누가 주체가 되냐면 가인의 후예인 두발가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셋의 후예가 아닌 두발가인, 이 가인의 후예, 이 세상을 나타내고 있는 두발가인을 통해서 극복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반대되는, 성경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네피림의 존재가 없었다면 그 어려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영화가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이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이 대중문화에 악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 보면 어떤가요? 한국 영화 특별히. 굉장히 이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화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선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던 장면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그 문화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면 이 여성을 볼 때 인격적으로 여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성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이 청소년들이나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어떤 도구로서, 어떤 대상으로서만 자꾸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사람을 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적인 혼란과 문제가 오늘날 사회에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문화평론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저는 잘 모르지만 레이디 가가라고 아시죠? 레이디 가가. 이 레이디 가가가 너무나도 음란하고 동성애를 이 사람은 이렇게 미화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이 많은 단체, 시민단체들이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을 반대했던 그런 성명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동성애 미화와 동성애 지지를 반대한다. 레이디 가가는 동성애자이며 동성애 옹호론자로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는데, 이런 공연을 본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동성애를 동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그 공연은 기독교를 비하하고 사탄을 사탄이즘의 그런 그 공연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연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하하고 관객들에게 함께 지옥으로 가자고 권하는 등 반 기독교인 공연 형태와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등 음란을 조장하는 공연 형태를 보여왔다. 이렇게 공연들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이렇게 비루한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좀 여기 계신 분들도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축구만 보면 요즘 우리 아이들이 축구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K리그뿐만 아니라 뭐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독일의 분데스리가리그, 많은 그 리그들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관심 가져도 안 되는 그런 많은 축구 선수들이나 그런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고 애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공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보다는 곁가지들을 더 많이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정 경기, 홈 경기 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또 그 투어에 참여해서 또 시간도 뺏기고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또 조사해 보니까 거칠고 또 이렇게 뭐 공격적이고 이런 스포츠를 함에 있어서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거칠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이겨도 흥분되고 저도 흥분되고 또 경쟁심도 있고 계속되는 그 공격성이 있는 그 스포츠를 하다 보면 우리 삶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도 거칠어져서 때로는 삶 속에서 막 이렇게 욕설도 너무나도 쉽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네슬레 어머니가 그에게 충고한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오락인지 그 여부를 가리고자 할 때 이러한 원칙을 따라서 판단하도록 해라라고 그 요한 네슬레에게 어머니가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너의 분별력을 흐리게 한다든지, 너의 양심을 무디게 한다든지, 영적인 것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감각을 흐리게 한다든지, 또는 내 육체가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라고 요한 네슬레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한다.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대중문화를 통해서 마음이 혼란하고 산란하고 현란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게임에 중독된 아이가 공부에 집중되지 못하고 자꾸 게임이 아른아른거리고, 게임을 이번만 하자라고 마음은 결정을 했지만 계속 게임에 그 손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으로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먼저 오락 영상 매체가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마음이잖아요. 마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고 돼 있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대중문화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호세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이죠. 음행. 먼저는 음행입니다. 이 음행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이 뭐냐면 간음하는 거죠.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은 내 마음을 뺏긴다는 거죠. 내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간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이제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는 우리의 옛날의 구습, 구원 받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구원 받은 이후에도 계속 좇아져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묵은 포도주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의 구습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두지 못했다라는 거고, 새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즐거움, 세상적인 것, 새로운 곳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마음이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욥기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잔칫날이 끝나면 항상 제사를 드렸다. 왜냐? 잔치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그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서다. 자, 우리가 대중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대중문화 안에서 살아갑니다. 대중문화를 하나도 내 안 접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잔치를 하고 나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정하게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다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것에 또 교제를 참석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게을리하지 않고 오직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본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나니라. 그리스도인은 태어나지만 일꾼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죠? 아까 제가 이 광야의 생활,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의 끝없는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통해서 내 육신의 본능을 제어하고 일곱 족속과의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상급을 따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상급, 내가 받을 상이 달라지는 거죠. 구원은 동일선상에서 받았지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똑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신명기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 전서인가요? 거기에도 귀한 여러 가지 그릇들이 나오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금그릇, 그 나무그릇, 토기그릇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대중문화가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교제 안에 있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왜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고 되어 있을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내 길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내 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길이 있었고 베드로의 길이 있었고 나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이 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라면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길은 불평과 원망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가기 싫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져 있다라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감사가 있겠죠.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날마다 넘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세상에서부터 오는 유혹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문화와 동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대중문화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귀와 싸움은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대중문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향하고 드리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문화 안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교제할 때에도 정말로 대중문화를 우리가 회피할 수 없고 그 안에 살 수밖에 없지만 먼저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한 마음을 마음속에 심겨줄 수 있는 교제가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대중문화 가운데서 이길 수 있고 또 대중문화 뒤에는 사단이 있고 그 쉬운 의정서 유대인 뒤에도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쉬운 의정서를 통해서 좀 같이 교제하면서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대중문화 안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인도하신 그 길을 감사와 감격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 학생들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이 대중문화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돕고 인도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먼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모범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는데 부끄럽지 않고 또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과 끝을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